아침을 깨워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고백과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한량없는 은혜로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평안으로 덧입고 돌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그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계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나는 찬양
높이 들고 나는 영광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계신 주
기도의 제목을 끌어안고 이 자리에 왔지만 주님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상황 속에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의 만지심과 성령 하나님의 통치가 전심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나타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이 새벽 주 앞에 나와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영혼들마다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마다의 삶의 문제로 말미암아 매몰되지 아니하고 저마다의 삶의 무게로 말미암아 핍절되지 아니하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지금 이 시간 말씀의 심지 가운데 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불안함이 떠나가고 진리의 빛 비춰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그 말씀 가운데 회복된 모든 영혼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설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의 능력이 주 여호와의 권능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 주님 붙들고 나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주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잠자던 우리 영혼 깨어나게 하시사 담대히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겸손하게 이곳에 나왔사오니 주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우리 마음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들려진 그 말씀 꽉 붙잡고 나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렇게 말씀의 능력 위에 서는 모든 영혼들마다 승리하는 은혜한 날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양재원일교회 일부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CGN TV와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0장 1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누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많은 사람들은 에스라의 의견을 지지했습니다. 제사장 에스라는 각 가문에 따라 이름별로 몇몇 우두머리를 따로 세웠습니다. 그들은 열째 달 1일에 자리에 앉아 사례들을 조사했습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한 모든 사람을 조사한 그 일은 다음의 첫째 달 1일에 끝났습니다. 다음은 제사장 자손 가운데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들의 자손 가운데 마아세야, 엘리에셀, 야립, 그달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손을 들어서 아내를 내버리기로 서약하고
각각 자기 죄를 위해 양떼 가운데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습니다. 임멜 자손 가운데 하나니와 스바디아, 하림 자손 가운데 마아세야, 엘리야, 스마야, 여이엘, 우시야, 바수엘 자손 가운데 엘루에네, 마아세야, 이스마엘, 느다넬, 요사밧, 엘라사가 있었습니다. 레위 사람 가운데 요사밧, 시므이, 글리다라고도 하는 글라야, 부다이야, 유다, 엘리에셀이 있었고, 노리하는 사람 가운데 엘리야십, 문지기 가운데는 살룸, 델렘, 우리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스라엘 사람으로 바로스 자손 가운데 라미야, 이시야, 말기야, 미야민, 엘르아살, 말기야, 분하야, 엘람 자손 가운데 마따냐, 스가리아, 여이엘, 압디, 여레못, 엘리야, 사뚜 자손 가운데 엘루에네, 엘리야십, 마따냐, 여레못, 사밧, 아시사, 베베 자손 가운데 여호아난, 하나냐, 삽베, 아들레, 바니 자손 가운데 무슬람, 말룩, 아다야, 야숩, 스알, 여레못, 바한 모압 자손 가운데 안나, 글랄, 분하야, 마아세야, 마따냐, 부사렐, 빈누이, 문하세, 하림 자손 가운데 엘리에셀, 이시야, 말기야, 스마야, 시므온, 베냐민, 말룩, 스마랴, 하숨 자손 가운데 마뜨네, 마따따, 사밧, 엘리벨렛, 여레메, 문하세, 시므이, 바니 자손 가운데 마아데, 아므람, 우엘, 분하야, 메드야, 글루이, 와냐, 무레못, 에라십, 마따냐, 마뜨네, 야수, 바니, 빈누이, 시므이, 셀레미야, 나단, 아다야, 막나드베, 사세, 사레, 아사렐, 셀레미야, 사라, 살룸, 아바랴, 요셉, 느보자손 가운데 여이엘, 마띠디야, 사밧, 스비네, 이또, 부엘, 문하야가 있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상은 모두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이었고,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이방 아내와의 사이에 자식도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본문으로 이상주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본문을 읽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에스라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방인과 통혼한 사람들의 명단이 오늘 본문에 가득 나옵니다. 자,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많은 사람들은 에스라의 의견을 지지했습니다. 제사장 에스라는 각 가문에 따라 이름별로 몇몇 우두머리를 따로 세웠습니다. 그들은 열째 달 1일에 자리에 앉아 사례들을 조사했습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한 모든 사람을 조사한 그 일은 다음에 첫째 달 1일에 끝났습니다. 사례 조사를 3개월 동안 한 것이죠. 열째 달 1일부터 첫째 달 1일까지 전수조사를 하는데 3개월이 걸렸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남유다에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지금 그런데 개혁의 대상, 이 이슈를 가지고 회개해라, 유턴해라, 새롭게 되라, 이렇게 개혁하는 대상은 현지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도 계속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포로 귀환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왜 개혁과 회개의 대상이 아니었을까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계속해서 남아서 살았으니까 뭐 만약에 그런 삶을 선택을 했다고 해도 특별히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일까. 왜냐하면 지금 에스라가 이곳에 온 것이 남유다가 멸망하고부터 계산을 해보면 이제 128년이거든요. 128년이면 굉장히 오랜 세월이 흐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삶을 선택했어도 그냥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이들은 통혼 문제가, 이방인과 그렇게 혼인 관계를 맺은 문제가 거의 없었던 것인지 좀 그게 궁금해요. 근데 성경 뭐 어디에도 써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대부분 지도층 인사들이었어요. 예, 종교적으로 또 왕족이나 귀족, 또 그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능인들, 이런 사람들을 주로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일반 하층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이슈가 많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요. 왜냐하면 이제 주변 민족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압박을 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하층민들이 주변의 타 민족의 상류층과 혼인관계를 맺는다, 그런 일이 사회적으로 많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러나 뭐 그렇게 통혼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자, 두 번째는 포로 귀환자들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아니 왜 이 사람들만 개혁의 대상인가, 이것도 좀 의아한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이방 국가에서 128년을 살던 사람이잖아요. 그럼 128년이면 30년 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해도 4세대가 지난 거예요. 여러분 뭐 만약에 뭐 미국 1.5세, 2세들에게 외국 여자랑 결혼하지 마라, 이게 말이 되겠어요?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적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포로 귀환자들 중에서도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서도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그곳에 돌아와 살겠다, 이 결단을 한 거잖아요. 이 결단을 한 사람들은 세속적인 삶을 살겠다는 게 아니라 사명자로 인생을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선교지 가는 거나 마찬가지의 헌신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에게 당신과 당신 자녀들은 개종하지 않겠다, 이거는 뭐 기본적인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경제적인 그런 계층에 있어서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다니엘도 귀족 출신이었죠.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이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다니엘이나 느헤미야가 고위 관리가 되고 뭐 하층민의 사람들이 아니면 무식한 사람들이 끌려갔는데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도 나름 지식인들이었고 또 그런 능력과 실력을, 가능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자, 그런데 그래도 어찌 되었든 간에 바벨론에서는 마이너리티, 소수 민족으로 살았던 거죠. 많은 서러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은 뭐 시편이나 예언서나 많은 곳에 등장을 하죠. 그런데 그들이 사명자로 살겠다고, 우리가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포기한 거잖아요. 바벨론에서 4세대를 지나면서 그래도 거기 나름 안착을 했는데 128년 만입니다. 그냥 뭐 내가 갔다가 10년, 20년 만에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와서 내가 사명, 예루살렘을 세우고 이 우리의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재건하겠다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사명자들이 어느새 다 자신의 세속적인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변의 강자들과 결혼하기 시작한 거죠. 자, 이런 정략적 결혼 때문에 남유다가 망한 거잖아요. 솔로몬이 결국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가장 큰 빌미를 제공한 것이 정략적 결혼이었죠. 수많은 주변의 이방 여인들이 결국엔 솔로몬, 노년의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들었죠. 여호사밧도,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도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과 혼인 관계를 맺으면서 남유다의 그 다윗 왕가를 태풍 속으로 몰아넣었던 사람입니다. 줄줄이 이 문제였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어떤 결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명자로서 그 가문을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세도가와 결혼해서 우리가 그토록 땀 흘리며 수고한, 그래서 사회에서 그래도 이 정도 지위를 갖게 됐는데 이런 기득권을 물려주기를 원하세요? 물론 결혼은 개인과 개인의 만남일 뿐만 아니라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죠.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서로 수준이 맞아야 결혼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너무 강한 거잖아요. 물론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적인 것이 완전히 다르면 서로가 하나 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과도하게 세속적 기준을 적용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사명자로 살고자 하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냐, 내 왕국을 세우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냐, 어느 쪽으로 가기를 원하는가, 사명자의 삶인가 세속인의 삶인가.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거를 밍글시켜서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세속적으로 성공하는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네. 그런데 뭐 다니엘이 재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도 있지만, 다니엘이 처음에 결단을 했잖아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말라. 만약에 그렇게 돼서 그가 어느, 그러면 관리되기 싫으면 그만둬라, 그리고 그가 관리가 안 되었다면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까요? 우리는 왜 성공 스토리가 되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굉장히 세속적인 관점이죠. 성경도 세속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고 우리 인생도 그렇게 해석할 때가 많죠. 다니엘이 평생에 야인으로 살고 평생에 산이나 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며 살았어도 하나님은 동일한 영광을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아멘 하셔도 여러분의 삶에 큰 어려움이 안 생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18절 말씀에 다음은 제사장 자손 가운데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들의 자손 가운데 마아세야, 엘리에셀, 야립, 그달랴가 있었습니다. 19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손을 들어서 아내를 내보내기로 서약하고 각각 자기 죄를 위해 양떼 가운데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은 가장 본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죠. 레위기 21장에 보면 제사장들의 거룩의 규정에서 제사장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별해야 한다,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되고 창녀와 결혼하면 안 된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구별된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는 것이 제사장들에 대한 결혼 규례였어요. 거기에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는 아예 언급조차 없는 거예요. 언급조차 없는데 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한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속죄제가 아니라 속건제를 드렸어요. 속죄제와 속건제를 같이 드렸어야 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속건제를 드린 것은 내가 잘못 행위를 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나 다른 이웃들에게 폐를 끼친 경우, 그 속건제도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43절까지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총 110명입니다 3개월 전수조사에서 110명, 그리고 포로 귀환자들의 전체 숫자를 놓고 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 것 같지만 사실은 1%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첫 번째 몇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에스라가 돌아와서 성전 기물을 담당자들에게 전달하고 주변의 왕의 대신들과 지방 총독들에게 왕의 명령을 전달하고 부발꾼들을 보내서 쭉 메시지를 전달하고 하기까지 워낙에 방대한 지역이니까 몇 달 정도 걸렸을 수 있겠죠. 뭐 그렇다 한들 1년은 채 안 된 시일 안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2차 귀환자들이 에스라와 함께 와서 뭐 언제 이방인들과 혼인 관계를 맺고 이런 뭐 시간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가 개혁과 회개의 대상으로 삼은 사람들은 2차 귀환자들이 아니고 1차 귀환자들인 것이죠. 1차 귀환자들은 돌아온 지 지금 78년이 됐고 성전을 세운 지 58년이 된 것이죠. 자, 78년이니까 한 두 세대, 뭐 3세대 정도까지 지난 것이죠. 자, 두 번째 생각해 볼 부분은 44절 말씀입니다. 44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상은 모두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이었고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이방 아내와의 사이에 자식도 있었습니다. 모세의 규정에서는 제가 중간에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방 남자와 결혼한 경우도 문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에스라는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경우만 문제시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라는 것이죠. 이상하지 않나요? 양쪽 다 문제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당시에 뭐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날까지도 유태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것은 이것입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자식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이방인이어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식은 유대인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거는 뭐 유교 문화보다 더 강력한 가부장적인 시스템이네 이렇게 느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교 문화와 또 이스라엘 사회 그 가정의 문화가 상당히 비슷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이런 장유유서라고 하죠. 그런 질서가 상당히 강하고 또 아버지의 영향력, 가정 안에서 결정권 이런 것들 상당히 존중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신앙인이면 자식도 신앙인이에요. 어머니가 비신앙인이면 자식도 비신앙인이에요. 이게 가정 안에서의 그 어머니를 통한 가정교육, 가정의 신앙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실제로 현대사회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나요? 가정에서 살림만 하고 자녀 육아만 하고 그거를 굉장히 그냥 뭐 가치가 떨어지는 노동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워킹맘들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냥 가정 살림만 하는 사람들은 왠지 내 인생이 뒤처지는 것 같고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 같고 누구 엄마로 이름 불리는 게 자신의 인생에 30년, 40년, 50년 세월이 지나면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전수시키는 것을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무너진 이유가 뭐죠?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신앙이 전수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사사시대에 처음 시작했을까요? 노아 홍수가 내려서 세상을 심판한 이유가 세대에서 세대로 신앙 전수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게 안 되고 오히려 세속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신앙이 가문 안에서 무너져버렸기 때문에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족보, 5장의 아담의 족보, 그리고 6장의 하나님께서 노아홍수 선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쪽 족보가 힘겨루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거룩한 자손의 족보가 무너졌어요. 이 세속의 족보가 오히려 압도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품 안에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모태로부터 아이가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슬아의 자녀, 품 안의 자녀일 때 그때 말씀과 기도로 양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장로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 따님 뭐 사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공부도 많이 했고 자신의 주 전공 분야도 있고 하지만 그걸 다 내려놓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물론 그것도 여건이 돼야만 할 수 있는 거지만 그것을 평생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다. 그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사느냐 아니면 내가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뭐 남편도 안 도와주고 부모도 안 도와주는데 나 혼자 이 고생을 하고 있다 이 생각으로 살고 있는 것인지 이거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세 번째, 또 한 가지 이 에스라서를 이번에 묵상하면서 질문하게 된 것은 그동안도 이런 이슈는 끊임없이 있었던 것인데 왜 주변에서 아무도 이것을 문제 삼지 않았을까. 근데 에스라가 오니까 이 이슈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했다고 돼 있잖아요. 참 재미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지체들 교제할 때 누구 이렇게 교제하면서 순 안에서나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사업가를 만나면 사업 이야기 꺼내게 돼 있고 금융업을 하시는 분들 만나면 돈 얘기를 꺼내게 돼 있고 교육 분야에 있는 사람 만나면 교육 이야기를 꺼내게 돼 있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 등장했다는 것만으로 거룩의 이슈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에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식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안 믿는 사람들이고 다 세속적으로 살아도 아유, 나 혼자 이렇게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왜 너만 그렇게 독특하게 사냐 이야기하지 않을까? 여러분 독특하게, 에스라는 정말 독특하게 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에 헌신한 사람으로, 거룩에 헌신한 사람으로 살았더니 그가 나타나자 사람들이 거룩의 이슈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삶의 개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꼭 세상을 뭐 밝히고 또 부패한 것을 정결하게 하고 그런 역할, 어떤 행위로 보실 부분이 아니고요. 그냥 내가 빛으로 존재하면, 정결한 순도 높은 소금으로 존재하면 그럼 하나님이 내게 그런 사명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꺼내게 돼 있어요. 당신에게 그런 일을 해달라고 부탁하게 되어 있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포로 귀한 자들, 사명자로 살겠다고 시작했던 사람들이,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상황에 파묻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에서 변질되어 간 것입니다. 에스라서를 우리가 쭉 함께 보았지만 성전을 세우지 못했던 16년, 성벽을 세우지 못했던 58년, 그 세월이 그냥 간 게 아니라 성전을 세우지 못하고 성벽을 세우지 못한 세월만 흘러간 것이 아니라 그 세월 가운데 성도들의 신앙이 세워지지 못하고 무너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야 되고 한국교회가 살아나야 합니다. 그냥 외적인 형태의 공동체, 교회가 그냥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영적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되는 성도들의 가정이 무너지고 개인의 삶이 무너지고 자녀들의 삶이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오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부흥이 총체적으로 무너져 있는 이 사회와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시대 가운데 영향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세상의 영향에, 세상의 어두움에 침몰되어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함몰되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한국까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도 침몰되지 아니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공동체가 사명 공동체로 살아갈 때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사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실 아무런 영적 당위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인지 사명을 위해 사는 것인지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성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사명자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림을 받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도 선민이라는 교만한 생각은 있었지만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소수의 사람들만 사명자로 사는 것인지 본인들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만 누리며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명자로 헌신을 해도 이렇게 무너지고 변질되는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림을 받는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사명자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의 성공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승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깨어날 지어다, 깨어 일어날 지어다. 오 하나님, 우리 세대의 이 에스라의 부흥이 회개와 혁신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에스라와 같은 회복의 세대, 부흥의 세대가 되기를 갈망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소중한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한국교회 위에, 저 북녘 땅 위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갈망하는 우크라이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더 깊이 있는 말씀 강해를 찾기 위해 크기로만 교회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보다 좋은 영적 콘텐츠를 더 많이 나누기 위해 방송비를 받지 않습니다. 1년 365일 복음만 전하고 싶어서 우리는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온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CGN TV와 함께 땅끝 선교사가 되어주세요.